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발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낸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참으로 귀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마 기뻐서 날뛰겠죠. 암에 걸렸었는데 다시 한번 진찰을 하니까 암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기뻐서 즐거워하겠죠. 아마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은 절대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 절대로 비교를 할 수 없는 복된 소식, 그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죽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도 죽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처절하리만치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진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구원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이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를수록 감사한 이름이고 부를수록 능력의 이름이죠. 그러니 이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인간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 것이 죄인데요. 이 죄를 왜 우리가 짓습니까? 인간이 왜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까? 비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죄를 짓느냐 하면은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낙, 떨어질 낙이 아니고요. 즐거울 낙입니다. 잠시 누리는 이 죄악, 이 낙,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잠시입니다. 이런 죄악의 기쁨과 즐거움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봤습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주 잠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반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대가는 아주 혹독하고 깁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터널 속에, 긴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터널은 어둡고 심심하고 그 속에서는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 사망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후유증은 잘 바라보지 않고 그 죄악의 앞부분에 있는 조그만 아주 짧은 그 낙, 그 낙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겁니다. 아무리 이 손익 계산을 따져보아도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당기죠. 죄책감의 긴 터널이 있고 형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그 아주 짧은 시간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인간을 바라보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만 따져보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빠진 그 죄악에서 구원해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활 사건이 없으면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모든 자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죠. 음부에 내려가셨을 그때 나도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에 나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음부에 계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도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그 음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하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 부활의 첫 열매를 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음부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잠들었던 아담 이하, 아담 이후로 출생된 모든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못 박히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사건도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곧 나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러면은 죽음 너머의 삶을 연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삶.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곡을 할 때에 절망적인 곡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곡이기 때문에 그 통곡은요 옆에서 들어보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리고 쩌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곳에 가서 부르는 찬송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인지, 세상에 장례식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소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노래죠.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만날 때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 기억하시면 병이 들어서 또 연세가 많으셔서 누워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나 부활의 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될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다.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사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서, 그 몸에 광채가 나는 모습이어서, 너무나 강한 모습이어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어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이요, 그 이후부터 힘을 얻습니다.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부활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잘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가장 완전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체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날은 바로 부활할 그 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그러면은 우리는 자칫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어떤 분들은 흰옷을 입고 오셨던데요.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흰옷을 입고 오늘 새벽에 잠자지 않고 나오셨죠. 다들 주일에 놀러 가는데 날씨가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고 주일을 꼬박 지키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죠. 내가 쓸 것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 때문에 꾹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온 성도, 그 성도가 제일로 불쌍한 성도가 될 겁니다. 우리 김승호 장로님과 김명희 권사님 캄보디아에서 섬기하고 오십니다. 그 나라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지난번에 보니까 땀띠가 나서 막 뜨겁게 되어서 오셨는데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이렇게 시간을 몇 년간, 이제 5년 되셨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어도 나는 손해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 참 곤란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어도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안 불쌍해. 이런 사람 심각한 사람입니다. 누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부활이 없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손해가 없으면 나는 정말로 부활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손해보는데 그 사람 정말 잘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해가 됩니다.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게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은 눈을 돌려서 불륜 저지르죠. 엉뚱한 데 나아가죠. 왜?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 즐기고 그렇게 즐기면서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는 부활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에게는 그날, 그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에 참으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분명히 기독교인이다 라는 그런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치과의사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붐이 일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여러 나라들로 의료 취업을 나갔습니다. 이분도 중동으로 이 치과의사로서 해외 취업을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해외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 기관에서 면접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서류를 작성을 하고 이제 사우디에서 정부에서 나온 그 면접관과 더불어서 면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관에서 나온 사람이 이분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란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떳떳하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해준 겁니다. 아니 왜요? 아시다시피 그 나라는 이 사우디는 회교 국가가 아닙니까? 회교는요 이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기록을 해두면 아마 면접을 볼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종교란을 비워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싫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제 마음의 양심을 짓밟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본 이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종교가 기독교인 분들은 종교란을 비워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유리합니다. 담당관의 이 말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고치자. 너도 고치지 그래. 불이익 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그 란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분의 친구도 설득을 했습니다. 지우자.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것 때문에 안 된다면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끝까지 기독교라는 글안을 기독교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마침내 면접시간이 되었습니다. 면접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우디에서 온 이 시험관이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종교를 바꾸어서 회교로 기록을 하고 회교로 들어오면은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은밀했던 그 혜택들을 보니까 놀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옆에 있던 친구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록을 하지 말자. 회교로 바꾸지 말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를 끝까지 견지하자. 근데 같이 들어갔던 그 친구가요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고개를 떨구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기독교를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교라고 썼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분에게 살짝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뭐 어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되지. 사우디에 취업을 나가 있을 동안에만 회교도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기독교를 바꾸면 되잖아. 너나 나나 돈 벌려고 사우디에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혜택들 우리가 좀 누리면 어떠냐고. 야, 너도 바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회교라고만 기록을 하면은 수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안 바뀌면 되지 그냥 이 공란에다가 회교라고만 쓰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는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딱 30일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그 창문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길을 걸어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열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자물쇠를 가지고 잠궈버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습니다. 이분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나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돈 벌러 사우디에 나가면서 내 양심을 짓밟을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사우디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봐, 실력만 좋으면 뭐하냐고. 나처럼 유연성이 좀 있어야지. 이것도 사회를 사는 요령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이 속으로 한마디 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보짓 한 건가?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사우디로 갔던 그 친구는 지금 회교에 완전하게 빠져서 이제 회교를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을 가장 헌신하면서 충성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 하면은 사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눈앞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흰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나도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날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죠. 직장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이들이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의 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다 뚫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춘향이를 아시죠? 춘향이가 이 도령을 만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막 살지 않았습니다. 변사또가 유혹을 하면서 내 첩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옥에까지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령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래서 오늘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줍니다. 미국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작곡을 잘합니다. 아내는 작사를 잘합니다. 두 사람이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순회 복음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성을 가지고 그랬더니 열매가 많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살면은 앞으로도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근육 무력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 점점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했고 찬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삶이 무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가 두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을 병수발을 하고 셋째를 임신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금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가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사를 누워있는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그걸 좀 붙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사를 주셨는데 그걸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누워서 그 가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살아계신 주.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바로 이 가사 앞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 가사가 있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내가 죽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느냐? 왜 오늘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내가 죽었느냐? 살아계신 주가 아니냐?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면 너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송을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이 찬송 부르면서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은 어떤 절망에 있는 사람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오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 어떤 낙심이 있어도 살아계시는 주님 때문에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이 신앙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